오늘 24장인데요. 중간에 잘려서는 안 되고 분량은 조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급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장은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서 14절까지요. 조금 길지만 쭉 같이 읽어갑시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그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옥시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에서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보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윗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뿜난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미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장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전에 혼자서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덤비니까 아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부드럽게 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맛으로 치면 강한 맛. 막 짜오면 몹시 짜고 매우면 몹시 맵고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오늘 24장도 이 그냥 이렇게 보아가는 것하고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하나가 이게 사진으로 말하자면 사진 한 장이 아니고요 여러 장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림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가마솥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넣고 불 떼는 이야기다 그죠? 그 양을 불을 떼가지고 뭐 하나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푹 꼬아라 했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건져서 먹어야죠.
건져 먹어야죠. 당연하죠. 근데 먹는 얘기가? 안 나오죠. 예, 없어요. 그게 이게 지금, 그, 요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삶아라, 불 떼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불을 떼라고 하나요? 뼈가 무르도록은 5절인데요. 저 뒤에도 내려가 보면 10절 보세요.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태우고 어느 정도로 불을 때란 얘기예요. 이게 다 타 없어지도 뼈가 탈 정도로 갖다 구부란 얘기입니다. 왜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이 불때라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 이건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뭘 먹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하냐 뭐하고 이러냐 그러니까요. 나무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6절에 우선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요.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이러죠. 여러분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 솥에다 넣고 부지런히 때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아래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11절 끝에 보시면요. 예,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불 때는 이유가 녹을 제거하기 위한 불입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중에요 가마솥 길들이기 해보신 분 계세요? 돼지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요? 불을 떼가지고요? 그럼 끝나요? 그럼 끝나요? 예? 발라서 닦아내고 불 떼고. 아, 저도 잘 모를 건데 제 동생이 저 울산 저 어디 산 속에 들어가 살면서 마당에 가마솥을 하나 걸었어요. 가마솥 하나 샀는데 아 그거 녹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돼지기름이 제일 좋다 해가지고 돼지기름 잔뜩 발라가지고 진짜 넣고요 불 떼고 되니 그 몇 번을 해도 검은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그게 반들해지고 새카맣게 되고 되기 이전까지는 그 손 못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마솥을 처음에 갖다 걸면 그렇게 길을 들여야만 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쉬운 게 아니래요.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요 그냥 녹슨 가마 정도를 넘어서서 녹슨 가마에다가 불을 엄청 떼가지고요 녹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 얘기라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이요. 다시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달리 말하면 9년 10월 10일이다 그죠. 9년 10월 10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 날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참고하셔야 이런 게 관주가 붙어있으면 참 좋은데요. 열왕기 하 25장 1, 2, 3절에 보시면 이게 답이 나와요. 열왕기 하 25장이면 열왕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거의. 그러면 그 장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유다가 망하는 날이에요. 망하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유다가 망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몇 년에요? 11년. 11년에 망해요. 11년에 망하는데 9년 10월 10일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짐작을 해보세요. 찾아보면 바로 답 나와요.
바빌론이 쳐들어왔나?
쳐들어와서? 여기 바로 그렇게 돼 있지 보세요. 예. 성을 포위한 날이 9년 10월 10일이에요. 그 23절 여기도 한번 보세요.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 이 날을 꼭 기억해라. 왜요? 그 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포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망하기는 11년에 망해요. 그러면 포위해가 얼마나 있었다는 얘기죠? 흔히 3년에 걸쳐 이렇게 말하는데 포위된 기간이 3년에 걸쳐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년 반이에요. 1년 반. 그러니까 10월달에 포위해가지고 연말 지나고 이듬해 1년 지나고 그 이듬해 넉 달을 다시 가는 거죠. 그렇게 포위해가지고 이따가 결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여러분 저 이 솥에다가 양 각을 떠가지고 뼈하고 다 놓고 푹 무르도록 삶으라 하는 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뭐예요? 네.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 1년 반 동안 버티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저, 뼈 꼬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저,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지만, 이게 예루살렘 전체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가마솥 속에 들어가고 1년 반 동안요, 푹 꼬아라. 그 말하고 이게 지금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징계가 임한다. 그날을 기억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 양이나 소나 아니면요, 짐승뼈를 솥에 넣고 물보가 꼬우는 거는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일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뭐, 느낌이 이상해지진 않잖아요. 옛날에 참 고약한 일이긴 하지만, 그,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저, 흑인들 이야기 나오는 어느 영화에 보면 사람 삶는 얘기가 나와요. 백인 여주인이 애를 낳았는데 놓고 보니까 애가 흑인이 난 거예요. 이 백인 주인이 뺑 돌아버린 거예요. 어느 놈이야. 이래가 찾아가지고 노예 중에 한 놈을 흑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흑인 영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뿌리하고 비슷한 무슨 그쪽 영화인데요. 아, 그 참 보기가 아무리 영화지만 그냥 보겠으면 벌벌 끓는 물에 집어넣고 뚜껑 덮어버리는 거예요. 영화지만 보면 섬뜩합니다. 근데 에스겔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소태, 이거 무르도록 설마약하는 이게 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째로 그냥 가마솥에 넣어서 삶는 그 메시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험하고 끔찍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으로 말 잘 듣게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의 아픔일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도 이상 끔찍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찐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제 그림이 이게 중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그러죠. 피 흘린 성읍인데 그걸 비유컨대 녹슨 가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징계를 당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피를 흘린 것 때문이에요. 피 흘린 것. 그 피 흘린 것 하는 것을 지금 녹슨 가마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가지 죄가 더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두 가지 지적하라 그러면 하나는 피 흘린 죄고 하나는 음란이에요.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그림이 여기 하나 살짝 섞여 있는데요. 그 6절 끝에 보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어느 놈이 먼저 나오고 어느 놈이 안 나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꺼내라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이건 그 뼈 삶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저 짐승을 잡아도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그 길을 덮어서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반드시 그걸 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피가 꼭 짐승의 피가 아닐 거예요. 사람의 피일 수도 있어요. 피를 흘려놓고 그걸 안 덮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놓고 안 덮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못된 짓도요, 숨어서 하는 게, 숨어서 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못된 짓을 숨어서 안 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하면요. 이게 막가는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순한 예를 들죠. 옛날에 우리 때 아이들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요, 숨어서 피웠어요. 다른 애들 눈에도 잘 안 띌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피운다? 그럼 화장실 내가 문 닫고 피웠어요. 내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돼서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요. 이거는 문 닫고가 아니고 화장실 그 통째로 연기가 나와요. 화장실 안에 잠을 꺼놔두고 폼 잡고 서 있어요. 숨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사회가요, 아이들이요, 담대해져 가는 거죠. 안에 비우다가 들키면 후다닥 끄고 뭐 안 그런 척이라는데 뭐 들켜도 예사예요. 뭐지마도 그런데 이 학교는 중학교 여학생들도 담배 피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학교에서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집애들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있는 데서 피해가지고 요쪽에서 딱 피우니까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뭐 있는데요. 높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보니까 세상에 여학생들이 저쪽 담보동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학교로 전화가 와요. 아, 그거 저 벽에 뒤에 숨어가 담배 피우는데 선생님들 뭐 해요?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전화를 한두 번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압니다. 중학교 여학생들도 담배 피우고 왔네요. 근데 숨어가 몰래 피우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이거 아예 대놓고 피우는 놈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담배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요, 사람을 죽였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감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가 참, 요즘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도 참 험악해졌어요. 옛날에는 뭐 나쁜 짓 하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애들이 뭐 피하기 나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어른들이 야단치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무서워해야 될 판입니다. 이게 뭐 한 20년 넘은 얘기지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어디 갔다 하니까 젊은 녀석이요. 저기 아저씨 불 있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성깔은간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 시끄럽고 구함을 치니까 옆에는 아이고 아저씨 막 괜히 그러다 봉변 당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더 미워요. 이거. 애들 몇 명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아무리 그거 해도 참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피를 흘려놓고도 피를 덮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피 흘린 성읍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솥에 들어가 있는 피 묻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대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나도 그러면 그렇게 갚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 피 흘린 상태를 해가지고 맨발 위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그러니까 8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얘기고 7절은 너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못된 짓한 그놈들을 한 그대로 다시 갚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6, 7, 8, 2, 요 부분은 이 가마솥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잠시 빌려가지고 다른 얘기 하나가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끼어든 거라고 생각하셔요. 녹슨 가마에 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심하게 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각을 뜬 고기 덩이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는 다른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옵니다. 9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 말은요. 나무를 많이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오래 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 떼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잔뜩 준비하겠다는 거죠.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나무를 많이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예. 너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둘러싸서 포위하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10절이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까지. 그럼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될 거냐에 대한 묘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죠. 밥솥에 밥 지으면서요. 아우, 쌀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 하나요? 아, 그럼 밥 먹을 때. 쌀은 그래도 괜찮다 치는데, 대신에 이제 뭐 고기 한 마리 딸딸딸 구우면서요. 아이고, 저 자식 오늘 얼마나 뜨거울까 이러면요. 아, 그럼 아무도 못 먹네요. 그럼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양 한 마리를 해가지고 솥에 넣고 불을 그렇게 열심히 떼는 거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즉, 이 이야기는요, 양이 아니야.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백성이란 말이야. 그 백성들이 살마가 녹았을 때까지. 그다음에 국물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뼈를 태울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느냐.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도 뜨겁게. 이제 가마가 다 비어버려.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가 비었다라는 얘기는요. 이 가마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마가 비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요. 예,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다 가고 난 후에도 이 불을 계속 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독한 분이다 이러면 말 되나요?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돼요. 아, 여기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요. 독해지면? 그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독한 것하고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문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지독한 건데, 그 사람의,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사랑이 지독한 거예요. 이건 좋죠. 근데 그게 막 미움의 대상이 되면요? 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쭉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깊고 큰지 모르는데 그 크고 놀랍다는 거는 말을 바꾸면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작심하면요. 그 심판은요? 지독한 거예요. 정말 지독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만 그분이 내 매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독한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는 좀 생각하지만 저는 아이들 그 하면서요. 매 잘 안 드는 축에 들죠. 근데 일단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끝장을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왜 새학기 바뀌면 뭐, 야, 원래 우리 담임 누가 됐는데, 어떤 녹화, 그 위에 놈들이 같이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그건 있어요. 마침 담임이 제가 대놓으니까, 저 선생님 어떤 녹화, 어느 선배님한테 물었던데, 그 선생님이, 야, 원래 담임 선생님 잘 만났다. 진짜 잘 만났다. 근데 한 칼만 피해라. 그 얘기를 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한 칼만 안 걸리면, 진짜 좋은 분이다. 근데 그 칼에 걸렸으면, 뭐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아요.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은데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다 그러면요. 뭐 귀찮아서 그만두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재난 얘기 안 할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요. 그 삼촌이 저한테 우리 조카 녀석이나가 특히 좀 봐주라 한 놈인데 딱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농땡이가 없어요. 숙제 같은 건 아예 안 해와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선생님, 쟤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숙제라고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아직이 아니라 여름방학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렵다 하지만, 그때 가서 불러다가요, 뭐, 빠따 치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요. 얘는요, 맞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한테 아예 공공연히 해놓은 얘기 있어요. 야, 인마, 그 숙제 많아, 자식아. 몸으로 때우면 되지. 아니, 아니, 그런 거 다 했네요. 그래, 몸을 한번 떼어봐라. 실컷 떠들기고요. 다음 토요일까지 해와. 좋습니다.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또 왔어요. 엎드려. 또 두들기가 보내고요. 다음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요. 두들기는 일 하는 거예요. 이 자식도요. 지 아마 끔찍했을 게라. 몸으로 한번 때우면 보통 끝나는 법이거든요. 선생님이 애들 불러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두 번 공 가르쳐 샀지만은 한두 번 그러다가 다 끝나더라 하는 거 얘는 경험을 알아요. 그거 언제까지 했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인데요. 12월달까지 했어요. 지도 지독하지만 나도 지독한 건데요. 12월달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졌다. 나도 지간하다마는 니도 진짜 지독하다. 졌다. 겨울방학 때 보자. 이놈이 겨울방학숙제를 해왔어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 네? 12월 달에 내 분명히 내가 졌다. 이번엔 니가 이겼다. 겨울방학 때 보자.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아, 내 지독한 놈 봤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내가요, 그렇게 붙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도 불가능해요. 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그보다가 진짜 더 지독한 분입니다. 더 지독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간 그 이후에도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해서 놋을 달고 가지고 결국은 11절 끝에 보시면 녹이 소멸되게 하라. 뭐 여기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마솥 길들이게 하는 거요. 아무리 그래도 한 며칠 칠하고 굽고 칠하고 굽고 이러면 한 며칠 고생하니까 되긴 된답니다. 그거 이제 해본 녀석이 아따 그러면 녹물 그 검은 물 그거 계속 나오더라. 그래도 며칠이면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뜨겁게 불을 떼더라 그런 얘기죠. 이건 뭐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녹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비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징계를 통해서 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독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만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들요? 참 독하게 말하는 아이들 나와요. 진짜 독하게 말하는 아이들 나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독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도요. 참 지독하게 엉뚱한 길로 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더라. 이스라엘이 그렇더라 하는 게 결국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아프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고쳐야 될 죄 하나가 또 뭔가 하니까 13절을 보니까 음란이죠.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피 흘렸다고 말하고 이 피를 덮을 생각도 안 하고요. 감출 생각도 안 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못된 짓 하고 있더라. 이게 안 좋은데 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은 항상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음란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항상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일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쭉 하는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러 갔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죄죠. 뭐 이거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호세아다 그죠? 어떻게 남편 있고 자식을 셋이나 둔 여자가 남편과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이 나가 나가나니 말이야. 그래도 참 재밌는 게 남자가 그래 나가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 친데 너는 그래도 남편 나고 자식 낳던 부녀자 진짜 그럴 수 있냐? 그게 호세아입니다. 그게 호세아인데 여기 말하는 음란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냐 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음란은 항상 성적 문란이라는 것과 우상 숭배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기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노아홍수. 그 음란입니다. 그게 무슨 음란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홍수를 뭐라고 묘사하셨죠? 노아 시대에, 노아의 때에?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도 나오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어, 그거 뭐 문제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왜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신내 가면 다 먹고 마시고.
아,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요.
근데 왜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게 왜 시비를 걸지? 하나님 시비를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뭐 했더라? 결혼했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마음에 드는 눈으로 봐서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혼인했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이쁘기만 하면 누구하고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했더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육체만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그게 음란이 주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소돔고모라 마찬가지죠? 그럼 훗날 내려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치시는 이유도 음란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크게 보는 큰 죄악입니다. 이건 뭐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이야기 아니냐? 아니요.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한번 보세요. 인간 사회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내려요. 가정이 제대로 성립되겠어요?
근데 여자가 많이 남자 하나 사람이 돈을 네 명 이렇게 건네는 나라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게 뭐 보편적이에요. 이 큰 나라 소리 골라가면서
그 나라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고 지금 실제로.
그러세요? 가고 싶으세요?
그냥 그저 살다 몇번 살다 왔는데 부럽기도 하고 근데 네.
그 문제하고 이제 그 문제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음란하고 문제 또 약간 달라요. 네, 약간 달라서. 얕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 자체가 이 사회 구성 자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주원인이라고도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요 이 두 가지 죄에서 놓여나나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이런 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가만있을 때 넣어버려요? 너가 다 없애버려요? 오늘 희한한 답 하나 얻었다. 해도 안 되면 가만있을 때 넣어버립니다. 그 홍수 얘기를 들어가서 이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죠. 심판 안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예,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이상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한다. 얘들이 이 정도 혼났으면 이제는 전부 개과천선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래야 좋잖아, 그죠? 근데 그 안 그래요.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한다. 이유는요? 이런다고 해도 얘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 안 해요?
심판해도 또
그러니까 일종의
가망이 없으니까 버려둔 거.
네, 일종의 포기죠. 일종의 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더라. 요게 노홍철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만한 일로 그렇게 포기하고 끝나나요? 방법을 바꾸는 거죠. 방법을 바꿔요. 이건 홍수로 심판하고 징계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 방법 바꿔서. 그럼 누가 징계를 당하나요? 네, 결국은 그 징계를 자기가 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홍수나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했었던 거. 그거 노아 홍수 때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향한 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깨끗하여지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진노를 푸는 수밖에 없죠.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러니 끝까지 해도 안 되니 결국은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를 풀어버리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는 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14절 쭉이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심판은 반드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스스로 푸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만 혹시 지독한 아이들을 만났거나 정말 지독한 마누라나 신랑을 만났어도 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보다 내 형편이 낫구나 그러십시오. 진짜 지독한 남자도 나 본 적이 있어요. 이놈 신랑이 직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요. 집에 얼마만 딱 들여놓고 이게 생활할 정도의 돈이 안 돼요. 일부만 집에 딱 들여놓고 나머지 대부분은요. 자기 혼자 즐기고 노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살려면. 부인이 나서서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분이 퇴직해가지고 연금이 나왔대요. 퇴직하고 집에 놀러서 연금이 나왔는데 이 연금 중에서도 지극히 조금만 집에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 혼자 즐기고 노는데 다 쓰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했겠어요. 그 부인이요. 야, 진짜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사람 안 바뀌어요. 식구들이야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없든지 자기 써야 될 돈은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어디 가서 쓰는지 아세요? 술 먹는 데 들어가요.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돈은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술 먹고 사고로 머리 깨져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는 일을 몇 번을 겪어도요, 이게 안 고쳐지더랍니다. 얘기 들으면 정말 답답한데요. 바뀌지 않는 사람도 정말 안 바뀌어요. 뭐 기억하셔요. 그래도 예수 믿고 우리 신랑 이만큼이라도 낫다. 감사하셔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붙들고요. 이게 일이 안 되더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15절에서 27절. 더 가슴 아픈 얘기 같아 보여요. 내용은 쉬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벌어진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에스겔의 양과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농일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계약 중에서 해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아, 내가 너 참 기뻐하는 거 내가 빼앗을 테니까 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초상치듯이 그러지도 말고 저 초상집에 가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티내지 말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날 밤에요 아내가 죽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선지자 못 해먹겠다, 그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목사 안 하길 천만 다행이지. 갑자기 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은 목사한테나 시키겠지, 뭐, 집사한테, 권사한테 시키겠어요? 좀 끔찍하다, 그죠? 그러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면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이 아픔이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참 이거 어떨까요? 처음에 이런 줄 알았으면 예 안 할 걸, 그죠? 기뻐하는 걸 한번 쳐서 너 기뻐하는 거 빼앗아 갈 테니까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러시는데 설마 자기 부인일 줄 누가 알았나요? 예 안 할 걸 그랬나?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예,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부인이 죽었는데, 너 부인이 죽었는데 왜 안 우니? 평소 사이가 안 좋았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에스겔의 답이 뭡니까? 에스겔의 답이요?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대가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랬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는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부인은요, 비옥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와 같아요? 에스겔아, 너는 부인을 잃었지? 나는? 아, 이 경우는 아들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너한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 내게는 뭐가 있는지 알아? 21절 보세요. 여기에 내 성소는 하고 나오죠. 여러분 이 성소가 어떤 곳이었는데요. 나는 내 성소, 이 성소를 지금 어디에다가 넘겨요? 바벨론에게 넘긴다는 얘기예요. 아, 뭐, 집안채, 그, 뽀개지는 거, 그거 뭐, 되시겠습니까?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지만, 그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상징으로 내가 있던 그 성소를 이방인에게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뭐 초상난 것 같이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으신 일은 그냥 하시면 되지. 에스겔에게 왜 미리 귀뜸을 할까요? 전 이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에스겔이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그 에스겔의 아픈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리 안 하셨지만 느낌은 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에스겔아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듯하니 너 이해해주라. 그러면서 혹시 내가 빼앗아가더라도 너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시고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에스겔은요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버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를 에스겔은 잘 이해하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전에 뭐 설명도 그렇곤 하긴 하죠. 기억하실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젊은 목사한테요, 세상에 저 이상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러 가질 않았나. 그렇게 해놔놓고는, 아, 이름도 희한하게 욕으로 다, 쌍욕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온 천지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집 나가버린 그 아내를 찾아가 돌아다니라고, 찾아오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낙이나 있었을란가 모르겠냐? 그럼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부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고 힘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일을 통해서 뭘 알죠? 내가 겪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걸 피부로 느껴가며 아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나를 선지자로 불러놔 놓고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의 이 아픔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성소를,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많습니까? 네? 뭐 각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행복해요? 힘든 일이 많아요? 둘 다 있죠? 둘 다 있다는 것이 더 맞을지 몰라요. 행복하기만 해요. 한 사람은 아니, 저게 좀 땡땡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고 땡땡이 치면 그냥 행복하기만 해요. 왜요? 우리 죄송합니다. 호주 관계대도 이해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이 5층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망고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을 하는지 몰라도 선생님은 걱정이 대사이라서 얘들은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약간 철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먹고 사는 게 걱정하지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은요 걱정합니까? 안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살고 있으면 별로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예,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고 그냥 태평스럽게 잘 지내면요, 의외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되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해야지라고 하고 제가 자란 아들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러면요, 우리 가슴 속에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목사가 막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냐. 포기해. 이게 답이에요. 이거 답. 전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옛날부터 하고 싶지만은 신앙인으로서는 막 욕심 안 부리는 것이 유의하겠다 싶어서 아예 스스로 알아서 자른 거 많아요. 목사 될 때는요. 그나마 괜찮은 것도 모조리 스톱. 관심 안 써. 전부 다 그래. 오늘 아침 또 누가 가더라. 오늘 뭐 최명길이 왔다 이러더라고. 최명길이. 그 옛날 삼전도에서 저게 주전파로 불렸다가 그 저게 몽골에 잡히간 그 사람 아니야? 아니 목사님 최명길이 뭘? 그래 그때 잡혀간 사람 그 최명길이잖아. 가노라 삼각산하 타시보장 그 최명길 아니야? 에이씨. 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저 최명길 씨 얼굴을 몰라요.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와 자꾸 가니까 씨, 비슷한 세대면서 뭘 자꾸 그래 사용은. 그래 몰라. 그걸 안 봐도 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밖에 그 웬만한 거 안 볼래? 이러면요. 텔레비전에 매여 있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저희 시대에 유명했던 여배우 뭐 여러 명 있었잖아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얼굴 아는 사람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장미희 얼굴은 알아요. 근데 그때 뭐 트로이카 태사고 뭐 했던 그 배우들 그 저 잘 기억 못하는데 최명길 많이 듣긴 들었지만 그래도 얼굴 잘 기억 못하는데 최명길 생각나는 건 그 사람 생각나는 게 어떡해요. 그 사람 이 최명길이 맞지 싶어요. 몽골에 잡혀갔던 세 사람 맞죠? 네. 그래 그건 남자인데 왜 이건 또 여자가 최명길이 돼가지고.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해서 안 될 일 참 많아요. 그거 끊고 안 하는 것도 상당한 아픔이에요. 그, 야, 이것도 뭐 한다, 저것도 뭐 한다, 그거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진짜 재미는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능가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지 않으면 불행하죠. 에스겔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우리 선조들이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이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서요. 야, 홍 목사야, 내, 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슬퍼하지 말이. 이렇게 하면 어쩌지? 아, 생각보다 끔찍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러면 아 예 하고 나설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심어 두신다. 그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이 행한 이 행동이요 뭐에 대한 상징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 백성 그리고 성전, 성소까지 전부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되더라도 뭐 당연한 일이니 너희는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아픔을 하인 스스로 자초해서 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놈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자기 죄 때문이라 치더라도요. 에스겔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려가지고 참 가슴 아픈 과정들을 참 많이 겪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25절 26절에는요. 결국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이 오면 26절에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죠. 결국은 저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면 거기서 도피한 자가 와서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그러면 27절요. 에스겔의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시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선지자로 불렀으면 선지자의 그 제일 미션이 뭐예요? 선지자의 제일 큰 미션이 요거 입이잖아요. 입. 아, 제가요 가끔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입이 오는 거가 뭐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이, 목사가 내가 날마다 성경 가르친다고 하루 종일 떠들어 사고 왔는데 첫째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 갈 수는. 그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선지자에게 말을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말을 많이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관주를 보면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요. 저 3장 26절을 찾아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장 26절을 찾아보면 에스겔이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이 이야기는 에스겔은 이 말로 설교하고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주로 뭘로 말씀을 전했죠? 행동으로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나 표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 전해왔는데 그 말씀의 총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이 비유를 전해주기 위해서 비유나 상징을요, 최소한도 12가지 이상을 썼어요. 많은 비유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그 에스겔이 이제는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상징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신에 뭐예요? 물론 저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요, 직접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얘기가 요 뒤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에스겔이 보여줬던 수많은 상징과 비유들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데 메시지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이 진짜 망했습니다 하고 소식을 딱 전해오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에스겔이 선포했던 수많은 메시지가 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전하게 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